바울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 가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늘의 가치에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에서 사람의 가치로 바뀌는 그런 것입니다. 땅의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땅의 것과 다시 맞바꾸는 적어도 이런 삶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바울사도의 권면입니다.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짐짓 없어질 땅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신령한 것을 대치하는 그런 어떤 믿음들이 많고 또 우리 신앙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 특히 너무 세상 것에 쫓겨서 영원한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먼 것 같고 우리 현실적으로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왜 없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갖는 오늘의 신앙인들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찾으라는 말씀은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하다. 마치 기도처럼 말이죠. 무엇무엇을 하려고 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위의 것을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위의 것을 하려고 하다 또는 열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의 것을 열망하다, 위의 것을 위해서 인내하다, 위의 것에 관해서 물어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다 이런 등등의 많은 의미들을 가집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디로 붙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중심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물론 우리 자신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상태는 과거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삶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더 애쓰는가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인가 아래서부터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계해야 할 것과 또는 채워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과 충만해져야 될 것, 그리고 삶의 중심이 무엇에 의해서 출발되고 행해져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만약에 신령한 하늘로부터의 가치와 또는 목표를 낮춰잡아서 세상의 것으로 고쳤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영혼의 가치를 어둡게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신령한 것에 밝힘으로써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기업을 더 귀중하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주고 있는 시기는요. 그들의 사상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시의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머리에서 나온 생각, 이게 철학입니다. 본래적인 철학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말입니다. 필로스하고 소피아.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밝은 학문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철학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당시의 1세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의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켰던 남부 유럽에서도 이제 신의 간섭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었죠. 결국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을 만족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이후에 타락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죄성,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가르치는 좋은 것보다는 항상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을 더 은연중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에덴에서 뱀으로부터 시작된 속임수는 범죄한 후 계속해서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속임수로 뱀은 접근을 했죠.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 이렇게 결국 의심을 가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런 모든 죄악과 어둠을 멸하실 때까지 계속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끼어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은 그러니까 다 위로부터 옵니다. 정말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좋은 것 줬다가 나쁜 것 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선물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바라고, 아니 온 인류가 다 그 온전한 선물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죠. 여기 사로잡을까, 이 말은 우리에게 얘기하면 그런 것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실라고게요. 실라고게요. 그래서 이 말은 속이다 또는 노략하다 이런 의미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또 누가 너희를 너희의 인생을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런 의미들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임수의 거짓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짐짓 잘못되다 보면 거짓된 속임수에 놀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경계를 바울사도는 우리가 읽은 이 마당의 첫 부분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것을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랬다고요. 사람의 전통. 요즘 구정에는 더할 겁니다만 신정이 되니까 그 인터넷상의 어떤 메일마다 또는 포털 사이트마다 중국식 운세 또 우리나라식 운세 이런 것들을 갖다 내놔요. 제가 늘 부탁하고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운세, 그게 좋으면은 좋은 대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나빠도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한 어떤 도전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내 운세가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가? 이런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모두가 뭡니까?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유치한 학문들입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유치한 것들은 아주 그대로 통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할 정도입니다. 간악한 인간 지혜로 내려온 전통이고 장성하지 못한 불확실한 기초적 미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경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뭡니까? 여기에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장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의 유전과 기초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하반절에 있는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믿음이 얕은 상태고 또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치한 것들에 계속해서 붙잡히거나 마음을 뺏기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모두가 장성해서 이런 유혹들에 붙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읽는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과 그 충만으로 채워진 우리, 그런 부분을 보지요. 즉 우리가 초등학문에서는 경계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것으로는 늘 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텅 빈 마음으로 있으면은 뭔가 자꾸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령한 것으로 늘 충만히 채우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이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라면 이제 사람의 삶에 채워져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진 게 있어야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없는데 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이거든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충만히 거하신다. 넘치신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퍼도 계속 하늘로부터 솟아나는 뭐의 충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빈 가슴도 어떤 빈 영혼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진 자라야 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신성한 모든 것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도 있고 영광도 있고 권세도 있고 위엄도 있고 존귀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가지신 분이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이시라는 거죠. 거기로서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건 마음을 비고 주님께 겸손으로 구한다면 채워지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넘치는 데서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가 하면 힘이 있어야 줄 수 있죠? 집안에서도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것도 그 집안에서 힘이 있는 권세자가 줍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지요. 최고의 권세자십니다. 그게 뭐예요? 10절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다고요. 마지막 절에도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도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할례받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의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귀가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너희 마음이 할례받지 못해서. 너희의 눈이 할례받지 못해. 이런 말씀한다고. 할례라는 게 뭡니까? 행위로서. 겉에 있는 껍데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리는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뭐냐? 할례라는 거지요. 지금은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영혼의 할례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령한 것을 밝게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건 뭡니까?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게 뭡니까? 백내장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어때요? 밝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렌즈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또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이 영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렌즈는 세상의 것이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잘 보이는 그런 영적인 할례를 우리에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이제 12절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세례로 기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기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복과 우리의 약속은 누구의 것과 같다? 예수 그대의 것과 같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함께 죽고 살아남에 대한 그도의 권세를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던 모든 우리 인간적인 것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힘, 영적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조차가 이제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간교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영적으로 주시는 신령한 방법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썩어질 신분에서 영원한 신분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것으로 채우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런 모든 승리에 또 채우심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최종적인 말씀 뭡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잘 알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김의 절정,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에는 가짜약이 많지요. 특히 시골 오일장터 같은 데 보니까 자판에 깔아놓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써보면 어떻습니까? 귀가 얇은 사람이 그걸 사다가 써보면 어때요?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배 아픈 것도 안 나아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가짜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는 그리고 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관한 한 십자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죄통치약, 만악통치약, 이건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근본된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데서 십자가는 인간의 삶의 범사의 해결책입니다. 인간의 불운이나 고통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오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철학도 없습니다.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기도를 통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범사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이 승리의 능력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13절 그리고 14절인데요. 완벽한 장치들이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러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죠. 그게 첫째가 뭡니까? 함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첫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게 첫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버스 정류장에도 보니까 심폐소생술하는 그런 기계들을 설치하더라고요. 왜? 살리는 게 첫째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먼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치시키는 게 뭐예요? 살리는 게 세례라고요. 그게 먼저라고.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살려놨으면 역시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은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게 오히려 고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놨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세 가지를 거기서 말씀드렸죠? 사하시고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입술로 사했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먼저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의인이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쓰여진 그 증서를 완전히 불태워 없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겁니다. 문서에서 지우도록 하는 것만이 거기서 없애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뭡니까? 조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도말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로 가능했다는 거죠. 살리는 것도 십자가요. 사시는 것도 십자가요. 의문에 속한 증서를 도말하는 것도 십자가였습니다. 그 14절을 보십시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뭐가 죽은 거예요? 구약의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더 이상 율법은 효력을 잃은 겁니다. 그런 거죠. 십자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공의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진 인생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고 그리고 죄진 인생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15절과 그리고 앞에서 인용한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 힘이 있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머리, 대통령의 머리, 유엔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 그리고 15절은 또 그런 마찬가지죠.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의 통치를 하던 당시에 바로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거기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통치, 또 메데 파사의 통치, 그리고 헬라의 통치, 로마의 통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난 간교한 지혜는 늘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우리들은 하늘의 지혜를 늘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간교한 권모술수에도 능히 자유할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과 희생의 결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보세요.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인가? 세상적인 지혜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결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평케 하고 용서하고 참는 지혜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지혜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지혜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결실하게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편견과 속임이 없는 지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이렇게 편견과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세상이요, 초등학문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것은 근원적으로 마귀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죠. 너희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행한 것을 배운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난 것지만은 그것도 악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못하지만은 우리를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경계해서 거짓된 어둠의 지혜에 붙잡힘이 없는 여러분 되시고 다만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서 늘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이 궁극적인 승리와 우리에게 채워주심에 대한 도구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옆에 형제 자매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